오늘은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요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시리즈 가운데 토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이 아마도 메시지 전하면서 레퍼런스, 참고 구절을 가장 많이 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따라와 주실 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은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달려있는 키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적인 기원을 가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영원 가운데서 성공하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다룰 본문은 아주 주의 깊게 내면에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당시에 농사 짓던 관행에서 가져온 비유예요.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때 기억을 떠올리면 밭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밭을 먼저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PPT 잠시 보시면은 농부가 먼저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주머니에 이제 씨가 들었는데 한 움큼 치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흩날려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흩날린 씨앗이 길가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바위를 듣고 있는 흙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저쪽에는 덤불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한 7, 80%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 덤불이 있는 저쪽에도 떨어지더라.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좋은 땅을 갈죠. 쟁기제에서 흙을 으리킵니다. 그러면 밭 중앙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흙과 함께 섞이고 비가 내리면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씨앗을 뿌린 사람과 뿌려진 씨앗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씨앗이 종류가 달리해서 뿌려진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든 돌밭에 뿌려지든 가시 덤불에 떨어지든 옥토에 뿌려지든 뿌려진 씨앗과 그것을 뿌린 농부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만들어낸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무엇에 따라요? 씨앗이 떨어진 밭에 따라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들이 성장을 방해했고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치우고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더라. 똑같은 씨앗, 똑같은 농부, 그러나 다른 결과. 왜? 씨앗이 떨어진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을 했어. 아, 씨앗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누구의 말씀일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씨앗은 무엇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하, The word of the kingdom.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세 군데에 등장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워딩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강조해요. 마치 기자가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신문사별로 똑같은 기사가 나던가요? 워딩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A라는 신문사 기자가 보기에는 내용 팩트 자체는 비슷비슷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정황을 다룬 다른 신문 기사는 조금 다른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차원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말고 다른 어떤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천국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을 보니까 Don logon des basileias 그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 나라의 말씀이에요. The kingdom, 그 나라에 대한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뭐 시민권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나 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가 아닌 그런 국가가 아닌 다른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천국으로 표시했어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쭉 제 예정을 살펴보니까 아, 이 구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이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읽어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배워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 자체, 팩트 자체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뿌려진 네 종류의 토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토양이냐. 그래서 씨앗을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토양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여기고 이 메시지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토양이 나옵니다. 이 내게 토양을 설명하고 오늘은 메시지를 종결할 거예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대입해서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 가운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으로 묘사했는지, 그리고 실제 밭에 대한 묘사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을 파헤쳐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입니다.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예요. 4절 읽겠습니다. 불일새 드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는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생각해 보면 아주 익숙합니다. 밭과 밭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좁고 긴 땅이에요. 농부들이 보통 통행길로 사용하죠. 너무 자주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요. 거기에 식물이 자란다? 배가 자란다? 아, 천만에요. 그게 아주 딱딱해요. 굳어져서 씨앗이 자랄 수 없을 땅으로 저에게는 지금 기억이 돼요.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 길가에 흩어져 있는 씨. 이렇게 하다가 20, 30개는 그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의미일까?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영적 현상은 세계적인,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 사탄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그 말씀을 낚아챈다는 거죠. 마치 농부가 뿌린 씨앗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고 떨어진 씨앗을 보고 새가 와서 이렇게 탁 쪼아먹듯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참고해 볼까요? 아까 사탄이 와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왔어. 악한 자나 사탄의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갔어. 악한 자 사탄 마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는 순간 마귀가 방해하는 역사를 펼칩니다.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람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앗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뭐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설교 중에 어김없이 조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잠이 부족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닐지라도 옛날에라도 설교 중에 어김없이 졸 때가 있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설교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습관적으로 그냥 졸음에 들어가요. 이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하겠죠. 목사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 말고요. 요약하면은 길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귓가에 접촉하는 정도로 귓가에 들렸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파고들지를 못해요. 말씀이 마음에 착상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맘밭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은 본인이 잘 못해요. 그래서 곁에서 깊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옆에서 중보 기도할 때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5, 6절에 보니까 드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어요. 이 돌밭이라는 의미는 잘못 이해하면 그냥 돌무더기가 쌓아놓은 곳에 씨앗을 뿌렸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밭을 이루고 있는 흙이에요. 흙인데 한 4, 5cm 아니면 10cm 밑에는 바위가 있는 흙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흙으로 떼은 땅인데 그래서 그러나 조금 내려가면은 바로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 위를 흙이 덮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 그랬고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조금만 내려가면 바위에 가로막힌다는 거죠.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곧 싹이 나오나 싹이 올라와요. 첫 번째는 길가는 어때요? 아예 새가 쪼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싹도 틔우지 못합니다.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네, 두 번째 문제는 뿌리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전부 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즉시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해석하신 뜻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물론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이 누가 복음이 지금 돌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 열전을 통해서 와 이렇게 이겼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가 있구나. 반면에요. 그와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이 구실을 한번 보아주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Jesus follower.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직장을 잃는다 생각했을 때 지금 중동에서는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그 웹사이트, 이제 선교 웹사이트인데 거기 간정해 보니까 무슬림 여자아이 18살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요.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살짝살짝 자기 집에 문 잠그고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이들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막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족 중에.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 오빠가 로그인해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그 동생을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가지고 거의 병신이 되도록 때립니다. 다리를 못 쓸 정도로. 그때 피 흘리고 이렇게 그 어떤 부러진 그 상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가족 가운데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하고 직장을 잃게 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신앙 고백이 과연 가능할까? 최근 제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구절을 암송합니다. 이런 구절을 암송합니다. 꽤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암송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작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을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구절이에요. 왜 제 개인적인 암송 구절에 이런 구절을 포함시킬까? 제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닥칠 것을 알아요. 대한민국에 무엇이 닥칠 것을 알아요.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배반할 거예요. 주님. 이곳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 영혼에 수없이 메시지를 전했고 말씀을 강론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울었지만 과연 내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한 그러한 어둠의 때에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그때도 주님을 사랑할까? 그때도 그 주님의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 입에 이 말을 올릴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저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그 거대한 역사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도 그 중에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몫을 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너무 강력하고 아름답고 파워풀하죠.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설득하고 해도 이렇게 효과가 미미했지만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 상대방이 막 눈물을 흘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대기도 전에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예수의 흔적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 역사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흥만 생각합니다. 박해 시간을.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요, 박해의 현장 가운데, 환란의 시간 가운데 순수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연단되고 정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터집니다. 그 날이 분명히 와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다가 일상생활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기분 나빠해요. 마음이 상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지금은요. 지금 요엘서 2장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현실화되기에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요약하면 돌밭 같은 마음 박아진 사람의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때가 되어서 저항에 직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드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균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떤 씨앗들은 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렇게 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상당히 먼 곳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기퉁이에 할아버지 정확하게 몇 대인지 모르지만 그 산소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 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오래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된 할아버지 묘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밭 기퉁이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성묘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뭐 파이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가시덤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밭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씨앗들은 이 밭 안에 있지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곳에 가시덤불에 떨어질 경우도 있겠죠. 근데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좌우 사방의 위아래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햇빛 제대로 못 쬐죠. 그리고 영양물은 가시덤불이 다 뺏기죠. 열매 맺을까요? 열매 맺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가에 떨어진 여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놀라운 진단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 토양이에요.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육반 거치고 제자반 거치죠.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십시오.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choke, 질식당한 어떤 현상? 근데 열매 맺지 못하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천국에 대한 진리를 듣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 경과합니다.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덤불이 자랐어요. 자, 이 가시 덤불을 헬라어로는요, 악한다라고 합니다. 악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에 맺는 것을 막는 가시 덤불, 악한다는 무엇일까?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 또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고 있으면서 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소망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재밌는 내용은요, 여기 염려라고 한 헬라어가 메림나인데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염려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이게 뜻이 divide,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두 개에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를 괴롭혀요. 세상의 염려와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유혹이라고 표현했는데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를 잡아냈습니다. 유혹은 보통 temptation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뜻은 deceitfulness입니다. of riches, 부요함이라는, 부자됨이라는 deceitfulness 속임이에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속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세상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 시대처럼 부자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부자 되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으로도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 부자 되기예요. 더 가지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타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에피두미아라고 하고요. 헬라어 조금씩 공부해가면 잘 거예요. 에피두미아? 에피두미아. 읽을 수 있겠죠? 욕구라는 뜻이고요. 향락은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네. 에타가 똑같은데 앞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삐침이 있죠. 저럴 때는 해라고 읽자. 뒤에 마지막에 에자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삐침이 있으면 해라고 읽는다. 그래서 헤도네. 헤도네. 이거는 pleasure, 쾌락이에요. 쾌락.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부부 교환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져.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자극을 추구해서. 마약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쾌락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부부 사이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반대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더 건강하게, 더 만족스럽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난로 안에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난로 안에 우리가 불쏘시개로 될 만한 어떤 나무 등교를 집어넣고 불이 활활 타오라요. 난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온 방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불붙은 나무 덩어리가 밖으로 나온다? 이 집을 태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유혹적이거든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타협하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은 무언가를 제공하죠. 열매 맺기 힘든 환경이에요. 요약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적인 환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덤불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변화를 지속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기기 힘든 환경.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변화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환경.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나니라 하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깨닫는 것,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깨달음, 진리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음,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만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속한 시민권을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삼중국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삼중국적.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가만 내버려 두면 언젠가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작업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내가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오늘 내 마음과 다르게 2년 뒤에 식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작업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비추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겁니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우리 삶은. 체면과 자존심을 따를 것인가? 이거는 이 땅 가운데는 유효해요. 체면과 자존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성공을 열망할 것인가? 다릅니다. 이 패러다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때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씨 뿌리는 자 비유라 일컫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남은 생에 잘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영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Amen.